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해 주
days, lift up your eyes to Jesus, lift up your eyes, he's still upon the throne, and come what may, he never will forsake you. For he is God, to him all things are known. Lift up your eyes, he still is there. Be not dismayed, he knows your weight of trust in him, he will your burden bear. Him he upgo,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 예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13장 유월절 바로 전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늘 사랑해 오셨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더할 수 없는 사랑을 쏟으셨다. 악마가 이미 가리옷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깨워서 예수를 배반하기로 마음먹게 한 뒤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숫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머리에 두르셨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였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제 발을 씻겨주시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결코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제 발을 씻기신 다음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배반할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 옷을 입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으셨다. 그리고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또 부르고 주님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정말로 선생이고 주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주이고 선생인 내가 종처럼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해야 한다는 본을 보이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자기 주인보다 높지 않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를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이제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니 그대로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모두가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나는 내가 뽑은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였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은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미리 말해둔다.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마음이 무척 괴로우셔서 제자들 앞에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여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곁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으로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여쭈어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는 예수께 더욱 바짝 기대어 주었다. 주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빵 조각을 적시어 가리옷 사람 시몬의 아들인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빵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서둘러 하여라. 상에 앉아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유다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였다. 유다는 돈을 맡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예수께서 명절에 쓸 것들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알았다.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좀 주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유다는 예수께서 주시는 빵을 받자 곧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겠다. 그 뒤에 너희가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내가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제는 너희에게도 같은 말을 하여 둔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뒤에는 너희도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여쭈었다.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달기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to prove my Savior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And then one day I'll cross that river. I'll fight life's final war with the lights of glory, and I know he reign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이사야서 제48장.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이라 일컬음을 받는 유다의 자손아,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진실이나 공의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스스로 거룩한 성읍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아, 그의 이름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내가 이미 옛적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었다. 내가 직접 나의 입으로 그것을 예고하였고 내가 그것을 직접 들려주었으며 그 일을 내가 홀연히 이루었다. 내가 알기에 너는 완고하다. 내 목 힘줄은 쇠붙이요 내 이마는 노쇠나 다름없다. 옛적부터 내가 네게 알리고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내게 들려준 까닭은 내가 내 우상이 이 일을 이루었으며 내가 조각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이 일을 명량한 것이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아라. 내가 인정하지 않겠느냐. 이제 내가 곧 일어날 새 일을 내게 알려줄 터이니 이것은 내가 내게 알려주지 않은 은밀한 일이다. 이것은 이제 내가 창조한 일이다. 옛적이 일어난 것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일이 없는 일이다. 내가 전에 이것을 들었더라면 아, 바로 그 일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번 일만은 그렇지 않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성실하지 못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듣지도 못하게 하였고 알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옛적부터 네 귀가 트이지도 못하게 한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내 손으로 땅의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부르기만 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같이 내 앞에 나와 선다. 너희는 모두 함께 모여서 들어보아라. 우상들 가운데서 누가 이런 일들을 알려준 일이 있었느냐.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 그가 바빌론을 공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의 능력을 바빌로니아 사람 앞에서 드러낼 것이다.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불러냈다. 내가 그를 오게 하였으니 내가 그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이 말을 들어라. 처음부터 나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 일이 생길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셨다.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셨다. 내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였어도 내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내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내 자손이 모래처럼 많았을 것이며 내 몸에서 태어난 자손도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이며 그 이름이 절대로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오너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서 도망하여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종 야곱을 속량하셨다 하고 줄겁게 소리를 높여서 알려라. 이 소식이 땅끝까지 미치도록 들려주어라. 주님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으니 그들이 전혀 목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고 바위를 쪼개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나주는 포도원을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나는 포도원에 너요 할 일이 전혀 없다. 거기에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다면 나는 그것들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릴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 중심으로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미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을 포도원지기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지기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포도원을 잘 가꾸고 지키고 수고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고하신다는 겁니다. 또 포도원은 신약성경에 와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요한복음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이 되는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이 포도원을 또한 가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우리의 보금자리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험악하고 악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는 포도원이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가꾸시고 보살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덕이 되고 자녀들이 올바르고 창대하게 자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나쁜 환경과 악의 세력들이, 음란한 것들이, 질병과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이단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어 신성해야 할 가정, 행복해야 할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침투하여 병들게 하고 깨뜨리고 자녀들까지 그릇되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람의 힘만으로, 더군다나 나의 힘만으로는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오늘날과 같이 악한 세태 속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라고 하셨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며 완벽한 것입니다. 2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노래가 있어야 할 가정에 울음과 탄식과 이혼과 싸움이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이 포도원을 보살피고 건사하고 가꾸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을 것이며 찬송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잠든 만족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포도원을 지키시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라고 하신 말씀은 나는 포도원을 지키는 주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3절 하반절에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이 포도원에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악의 세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포도원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가 없었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정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 진실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는 행복한 보금자리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낮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3절에 밤낮으로 간수하여 라고 했습니다. 간수라는 말은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낮에만이 아니라 밤낮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낮은 평안할 때를 의미하고 밤은 어려울 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어느 때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를 순종하는 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경에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원수들이 포도원에 침입하여 포도나무를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들짐승들이 침입하여 포도나무 뿌리를 마구 파버리고 갉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매가 익을 무렵에 도적이 와서 따가고 새가 날아와서 쪼아먹어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염려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포도원을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친히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의 농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농부가 되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포도원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며 다스리십니다. 3절에 때때로 물을 주며 라고 했는데 때때로 물을 주신다는 말씀은 때를 따라 합당한 은혜를 주시며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물을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주어야 할 때는 많이 주고 조금 주어야 할 때는 조금 주고 때를 따라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적당한 은혜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포도원은 우리가 다스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우가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포도나무 뿌리를 상하는 예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운영하시는 포도원이 되도록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잘 이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포도원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4절 상반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노하시기는 할지라도 영원히 노하시지 않으십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불순종에 대한 죄를 3-4대까지 갚으시겠다고, 그러나 은혜는 수천 대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4대까지는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당대에 형벌을 끝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수천 대까지 베푸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엄청난 차이를 깨닫게 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해서 노하심이 없다고 전제하셨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에 피해를 주는 진료와 현극에 대하여 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상반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이 인자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라도 내가 지키는 포도원을 해롭게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인데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합시다.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4절에 하셨습니다. 찔레와 가시는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문제, 사탄의 장난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가정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찔레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밟아버릴 것이다. 내가 그것을 불사른다 하시는데 능히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확신합니다. 여호와는 포도원지기요. 우리의 가정은 그의 포도원이며 우리는 그의 포도나무가 아닙니까?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들의 가정의 하나님을 포도원지기로 모시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시는 가운데 늘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은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인류를 창조하시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가정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지키시기로 마음을 정하셨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또 포도원을 스스로 다스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포도원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기꺼이 우리의 가정과 모든 가정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 변하고 그 위로 우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 그 자체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 밧줄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밧줄을 붙드세요. 그러면 내가 건져주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밧줄을 붙들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밧줄을 붙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밧줄을 던져준 사람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개종의 사건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아홉 가지 개종 사건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순절에 이루어진 3,000명의 개종 사건입니다. 이 개종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모여든 많은 사람이 베드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을 듣고 그날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말한 회개는 죄에 대해 단순히 후회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따르면 회개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상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둘째로 이번에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개종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사도행전 8장 12절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개종입니다. 이 개종 사건도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빌립은 주님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갔습니다. 여기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 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이사야서 53장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내 시는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은 이 기록은 사도행전 8장 38절에 나옵니다. 네 번째는 다소의 사울이 개종한 사건입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개종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알려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을 서로 연관시켜 읽어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리자 그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냐? 사도행전 9장 6절. 이 말을 듣고 그는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사울은 이 말씀에 순종해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가 그 당시에 구원을 받았다면 아나니아가 구태여 그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고 말할 까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오는 고넬료 개종 사건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개종한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말하기를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심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섯 번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데아의 개종 사건입니다. 마케도니아 지방 빌립보에 자주장사를 하는 루데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아드리아에서 왔으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열어서 이 여인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그 여인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루디아가 믿고 세례받은 기록이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일곱 번째, 빌립보 간수의 개종 사건입니다. 이에 관한 기록도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을 때 간수를 개종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간수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0절. 그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계속해서 그는 주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날 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맞은 자를 씻기고 그날 밤에 온 가족이 이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 16장 32절부터 34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덟 번처럼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인들의 개종 사건이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의 개종 이야기는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8장 8절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홉 번째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인들의 개종 사건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세례 요한의 열두 제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가르친 세례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아홉 번의 개종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어떤 명령을 받았고 무엇을 행했는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3천명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둘째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셋째, 똑같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개종 사건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듣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넷째,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사울의 개종 사건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섯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개종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듣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섯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개종입니다. 그는 듣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섯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의 개종입니다. 루디아는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의 개종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덟 번째,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인들의 개종입니다. 그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홉 번째,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인들의 개종입니다. 그들은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